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바로 그 앞절 10장 39절 한절 포함해서 읽으십시다. 39절부터 11장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원래 여러분 성경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한 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띄어쓰기도 없이 갑니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이 그냥 처음부터 쭉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의미를 조금 되살려 보려고 39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39절과 11장 1절은 공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11장 전체에서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조금 전체는 다 못 다루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가족반 공부 두 번째 과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기존의 성도님들은 저랑 새가족반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저랑 공부를 했고 거기에 조금 소개되는 얘기들이죠.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현재적 개념과 과거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자면 구약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첫 번째 그들의 믿음 고백이에요. 그 믿음 고백. 그것이 이제 구약적 개념의 믿음이라고 그게 전체가 그게 전체 구약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아주 출발선상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구약적 개념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신약적 믿음의 정의인데 이는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입니다. 하신 일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하신 일, 홍해를 건넌 일이죠. 지금 건너고 있는 게 아니라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옮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 이미 패스트 텐스죠.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두고 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면 두 번째 이 신약적 개념의 믿음은 그러므로예요. 그 두 사이를 연결짓는 단어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서 나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적 개념의 믿음은 그러므로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에 대해 여전히 믿는 거예요. 미래적이죠. 여전히 믿는 것. 하신 일에 대해 믿는 믿음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본질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하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배짱으로 믿음이 곧 내가 하는 결정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넘겨서 읽어보십시다. 뒤로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약성 311페이지에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가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고민하신 분은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잘 아직은 그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자체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또 찾아다닌다고 찾아낼 수도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인데 그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정의도 해요. 설복.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열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복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누구다라고 계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 뭐 내가 믿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여러분의 선행이나 혹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어떤 것도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소로서.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설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오해가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딱 새겨 놓으시고 두시면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새겨 놓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시성과 불가시성입니다. 이건 반대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뭐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 은혜, 감동, 또 마음이 뭐 견딜 수 없는 어떤 것.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가시성이에요. 이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 그 결과로 생기는 그 일하심을 보고 그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가시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가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야 되는 삶은 대개가 거의 다가 믿음의 가시성으로 가지 않고 믿음의 불가시성으로 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막 그래서 뭐 운명이 오라, 물론 그 노래는 좋지만 내가 다 해봐버리겠다. 막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믿음을 하루하루를 살아내십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작은 것 같고 스트러글링 하면서 못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집사냐, 내가 권사냐, 장로님까지는 안 갈게요. 그러면서 자기를 책망해요. 근데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고난, 뭐 눈앞에 닥친 고난, 어려움. 자,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실 때에는 가시적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두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에 불가시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가시적인 세상 그곳에 우리를 두시면서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눈에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이 눈에 보이는 일,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 굉장히 힘든 어떤 문제들, 아픔들, 이걸 그대로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걸 아픔으로 느끼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다름은 뭐냐면 그 너머에, 그 아픔 너머에, 또 그 아픔의 내면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정한 믿음이 갖는 굉장히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시적 믿음만을 요구하다가 바로 이 소중한 가치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를 기도 응답을 몇 가지를 받았냐. 또 기도하는 대로 막 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믿음 있냐 없냐를 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대단히 어떤 간증을 막 이렇게 시키면서 하지만 대개의 경우를 보면 간증, 기도에 응답받아 살아가는 사람보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더 많아요. 제 생각에 지금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게 손가락 몇, 이 세, 열 개 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으신 분도 있겠어요. 물론 이것은 뭐 평균 몇 개 이런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응답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의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눈이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그래서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너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나의 신실함을 잃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의 다름이 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다름이고 영광입니다. 자꾸 우리는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들먹여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고백해서 천국 간 사람이라고. 아마도 제가 한번 만나봐야 알겠지만 강도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모델로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설복의 가시적인 그 믿음은 경험해봤지만 오랫동안 확인하며 그 진가를 경험하는 불가시성은 확인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의 운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비유에 나오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믿음의 이 불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연속적이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고단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됨이라고 하는 이 신실함은 그 믿음 있는 자만이 증언할 수 있는 위대한 세상 앞에서의 고귀한 증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구원은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예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을 얻는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1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들을 논의할 시간은 없고 1절부터 3절까지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끝냈습니다. 38절에 구약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끝냈고 11장에 들어오면서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11장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는 믿음을 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해 주는 아벨에서부터 그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을 소개해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쉽게 미리 포기해 버리게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독자들이 유대 크리스찬이죠. 이 이름들은 자기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나타나심을 통해서 믿어서 그들의 인생을 불가시적인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낸 증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이 증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수동태로 나오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이 선진들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이들은 다 그들의 각각의 시대를 감당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각자의 인생을 신실함으로 불가시적인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낸 이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장에서 소개되는 모든 자의 증언, 동일한 증언,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운명을 감당했으나 그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핍박에 또 회유와 배교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유대 크리스천 공동체여, 너희도 그 가운데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1장에 기인하긴 마치 이 명단, 명예의 전당에 들어온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서 어디에 마지막에 도달하냐면 12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장에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귀결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 12장에 2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도 믿음으로 지나갔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분명히 가시적인 현실 고난 속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며 믿음이 뭔지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마지막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갈등이 하는 유대 크리스천 공동체 그들을 바로 이 믿음 전승, 위대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전승들의 그들을 함께 묶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믿음의 증인들과 지금 예수 믿는 유대 크리스천들과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님의 설복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나온 이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일하심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역사 속에 달리 등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일로. 그런데 그것으로도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의 인생을 불가시적 믿음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을 성실히 살아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유대 크리스찬 너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설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최고의 명쾌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증거의 결과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만나지도 그를 믿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 그 일만 보았지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암시하고 있었던 그림자만 보았지 실체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책임을 다했다. 하물며 우리는 그들이 그림자를 보고도 그랬는데 우리는 실체를 보았고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 그림자와 실체의 대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실체고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확고하고 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써 우리는 가시적인 믿음을 가졌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불가시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세상에 던져졌고 세상은 혹독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예수께서 고난을 참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을 참고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믿음을 견디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만난 하나님, 가시적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불가시적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믿음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림자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사, 또 그들의 예식, 절기 이런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그 귀한 가치를 이들이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책임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명쾌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들은 전부 다 가시적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요. 그걸 보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현실로 이해합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왔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은 단지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지 할렐루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들은 애초에 없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믿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지금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보이는 그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초월적인 막 도저히 뭐 평범한 사람과 의사소통 못하고 어우러지지 못하고 막 이런 신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삽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살면서 우리의 눈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불가시적 영역,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다름이에요. 우리는 더 큰 부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더 큰 부담에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 너희 앞서서 믿음의 증인들이 산더미처럼 있다. 그러니 너희도 믿어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듣는 우리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플러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물론 거기 안에는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가시적인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이다. 우리를 그것으로 그 안으로 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의 현실을 뚫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본 자고 믿은 자고 또 그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놓지 않고 믿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우리 앞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극적이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불가시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를 산을 오르는 산악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산악인입니다. 그냥 뭐 대충 뒷동산 오르는 산책 즐기는 사람 말고요. 산악인. 산을 오르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칭하죠. 산이 부른 자. 산이 부른 자. 우리는 예수가 부른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설교하면서 들었던 예화예요. 2년 전에 예화죠. 그러니까 그 산악인이 제일 등반하고 싶은 산이 있답니다.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도 있겠지만 그중 가장 높은 산이어서 이제 그런 산들은 선호가 돼요.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산으로서 선호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North Face라는 북벽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오르기에 대단히 어려운 산이었어요. 뭐 오를 수 없다라고 소문이 났던 산이었죠. 유럽이 1930년대 유럽의 독일과의 그 냉전 체제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침체기에 있을 때에 유럽 각국에서 이 등산으로 서로 경쟁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산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곳 아이거 북벽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어느 지점은 365일 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움푹 패여가지고 그러나 정상을 오르려면 그곳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죽음의 북벽이라고도 불리죠. 9000m에 가까운 히말라야와 달리 이 산은 겨우 1800m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높겠지만 결코 쉽게 오를 수 없고 목숨을 담보하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산악인이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올라보도록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 간의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르면 영웅이 되고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누군가가 오르기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기 있다 보니까 그 북벽 밑에 호텔이 지어집니다. 오르는 거 구경할 수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서. 등반에 성공한 사람은 스타가 돼요. 세계에서 이름 있는 등반가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다가 목숨을 잃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오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도 했고 망원경으로 밑에서 올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진짜 오르다가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까스로 한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있는 그 모습도 진기한 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구경꾼들은 그렇게 본다지만 실제로 그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그들 안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산을 혼자 오르지 않는다 입니다. 그들이 그 거친 산을 오를 때에 그들보다 앞서 올랐던 수많은 믿음의 산악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흔적, 개척했던 길들 그걸 보고 그들도 오릅니다. 그 흔적들은 지금 오르는 그들에게는 영광이면서도 아주 대단한 흔적들입니다. 최초 북벽 등반에 성공한 헤크마이어가 있고요. 거의 뭐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리들, 그런 흔적들에 자기의 생명줄을 묶고 또 갔던 그 길을 반복해서 오르고 때로는 실패한 증거를 보고 이리 가면 실패하니 달리 가야 되겠다는 새로운 개척자로 새로운 길을 또 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도 박아보지 않았던 새 고리를 자기가 힘껏 박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후에 오를 후배 산악인들을 위한 생명줄을 걸기 위해 정성껏 박았고 바로 그런 것들,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르는 거죠. 그들이 발견한 흔적들은 후배들이 발견한 흔적들은 단순한 실패, 선배들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선배들의 영광의 흔적이었어요. 선배들의 선물이기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간다, 성도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올려다보며 웃으며 환호하고 박수치는 비산악인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악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멀리서 교회는 저래야 되겠는가? 성도가 믿는 자라면서 누구라면서 저럴 수 있는가? 그들은 절대 그 영광의 길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보는 거죠. 예수가 걸었던. 때로는 실패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자리에 넘어져 실패해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산악인이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그 확신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죠. 산을 오르면서 산악인이, 전문 산악인이죠.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 북벽을 오르는 산악인이 북벽에 정상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오르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상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혹여라도 내 구원을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가다가 그 구원의 줄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그렇게 의심하고 가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열정적인 그분의 설복의 결과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밑에서 따뜻한 담요를 걸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웃는 자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길이에요. 성도의 길은 명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만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의 인생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조차 너희도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가는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면서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능히 견디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리가 명예의 전당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추천과 투표와 선별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자만 들어갑니다. 누구나 메이저리거들은 그곳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꿈꾸고 그걸 소망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하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학자는 이 11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비록 여러분의 이름이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11장의 38절로 가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비록 3인칭 복수로 소개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삶을 불가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발딛고 서 있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기에 벅차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도 벅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현실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가져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설복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이때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